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 오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지난 2년 반 동안 그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좋게 보지 않고 있더라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그 어떤 희망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세상이 뭐 점차 좀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이사야 선지자는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너희는 망한다는 그걸 자꾸 외쳤죠.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나라까지 싸그리 다 망한다. 이것이 선지자의 그런 그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런 그 외침을 했죠. 그 어떤 선지자도 세상을 향해서 듣기에 좋은 말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같이 망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좀 나아져라 이런 말을 했다든가 또한 세상에 어떤 그 희망을 주는 너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질 거다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선지자들이 전혀 입도 끊긋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지자들의 그런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좋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의 성경과 좀 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 세상은 망할 자리지 뭔가 희망이 있는 자리가 아니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사야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역시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뭐 선지자 지가 그렇게 보고 지가 그런 말을 해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낸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 쫓아내버린 세상이에요. 생명나무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몸담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대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세상에서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윤리 도덕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래도 뭔가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환상이지 그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조금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은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쳤던 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면 갈수록 죄악이라는 것이 더 발달된 모양으로 세상에 더 드러나잖아요. 근데 세상의 죄라는 것은 갈수록 뭔가 좀 줄어지고 뭔가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더 발달된 모습으로 세상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그 토막살인사건 났던 거,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사건이 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럴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토막을 내 죽였다고. 그때 신문에 대문짝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범인 잡아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토막살인 그 정도 가진 사람들 누나가 깜짝 안 합니다. 아, 그랬나? 그 참 안 됐던 거 이 정도이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이제 토막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뭐, 사람 죽이는 것도 가지각수로 발달이 돼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발달의 모양 가지고 인간의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뭔가 윤리 도덕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진짜 세상을 몰라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좀 만들어보자고 도덕 윤리 실천하자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참 보면 이제 그렇게 뭐 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대를 걸지 않고 이 세상에다가 온갖 기대를 다 걸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기대를 안 걸고 있는데 사람의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대를 안 건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심판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그 말 듣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돌아갈 게 아니냐. 이런 기대요. 그런 기대는 진짜 인간은 모르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걸고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선지자 그런 기대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하게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외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 이게 이스라엘의 의도였습니다. 누가 남은 자냐? 쫙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말한 의도였지, 말 잘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선지자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버리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선지서예요. 세상을 버리라. 하나님 버린 상이니까 너희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희망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만 희망을 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죄악을 드러내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사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망할 땅에서 살려고 발벙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 그걸 기대하고 세상에 살아가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다 망한다, 세상은 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가 왜 내려오는가? 세상은 망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세상이 망할 것을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는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망할 걸 믿는다면 그 망할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내가 지금 살아간 이 땅이 망할 자리라면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자리인데 빠져나오는 게 지금 중요하지, 그 땅에 우리가 뭘 하고 있겠습니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걸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이 한 일을 못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뭐냐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은 세상이 왜 악한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세상이 이래서 악하다는 것,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뒤만 쫄쫄 따라서 예수와 세상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딱 붙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세상에서 좀 빌붙어가 늘어붙어 있겠다는 그런 의도가 참 절실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눈이 감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증권 보면은 뭐 증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 신문이나 TV 보면 증권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 주식을 살 때에 어떤 주식을 삽니까? 앞으로 뭔가 좀 발전할 가능성 있는 회사의 주식 그걸 사지 않습니까? 회사가 커질 수가 있고 발전된 희망이 있어야만 앞으로 주식 오르거든요. 주식 오래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다 봐가지고 어느 회사가 좀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봐서 그 외 주식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주식을 사면서 망할 회사 주식을 살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뻔히 망할 줄 뻔히 눈에 보이는데 또 주식 증권 전문가가 이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엽고 우기면 주식을 산다면은 그건 절대 잘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망할 회사 주식을 왜 삽니까? 도대체 왜 삽니까? 회사가 망할 거라면 있는 주식도 빨리 빼내야만 헤매한 거거든요. 있는 것도 빼내야 돼요. 근데 지금 시행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망할 회사의 주식에 지금 빌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건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빨리 피해라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갖다가 빼내는 것처럼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근데 피하기는 그냥 세상과 똑같이 놀면서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없단 말이죠.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둥근 지구 그 땅덩이 속에다가 이 지구를 박살내만큼 엄청난 시한폭탄이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시한폭탄 날짜 시간 딱 정해가지고 때가 다 터지는 거잖아요.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딱 터져버리고 이 땅을 통째로 날려버릴 그런 폭탄이 장치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게 상수란 말이죠. 세상을 떠나는 게 그렇다고 지금 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산속 들어가 봐야 거기서 평생 기도와 산다 해서 심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심판을 못 피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몸을 이 땅에서 피하고 빼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이 땅에서 제발 떠나라 그 말이죠. 네 마음이 떠나라. 예수님이 몸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몸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예수님 마음 번향이 있습니다. 결국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본향에 가 있는 거예요. 본향에 주와 함께 그게 이미 세상을 떠나 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산속에 안 들어가 있어도 그저 어디에 가 있어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돈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 때문에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난 삶입니다. 그것을 요한 이사야서가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세상을 딱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시는가. 본문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자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이런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고민되는 게 이 참 이 알쏭달쏭한 말을 어떻게 해야만 쉽게 얘기를 하겠노 이 너무너무 고민인데 그래 하다가 괜히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만은 그래 어쩌습니까? 시작한 거 하면 최대한 쉽게 하여튼 그 얘기를 해보십시다 한번. 그래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이제 먼저 이야기 등장하는데 우린 보통 그 교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요일 됐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머리 박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박힌 교회 모습은 예배 안 드리면 꼭 그건 교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하면 아, 그것도 교회 아니다. 구제 안 하면 그것도 교회 아니다. 자꾸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종교 집단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는 이 땅이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토록 외쳤던 그 독살스러운 그 말을 갖다가 신학에 와가지고 교회를 향해 외치는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바꿔보자 그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교회니까. 그럴 때에 오늘날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걸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갖다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그 이유를 알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세상에 교회를 왜 세우느냐, 야, 이걸 아는 게 필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상에 세우셨느냐, 이걸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스라엘에게 세운 이유, 그걸 알면은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에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시켜가지고 이 세상 위대한 나라만으로 내 영광 받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 돼가지고 여호와께 영광돌리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돌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강한 나라를 통해 내가 영광받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반에 학생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반에 10명이 있는데 그 학생 10명들이 전부 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시간 말씀만 비우고 하여튼 뭐 지지리도 말씀 비우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선생님 보다 못해서 그 10명의 아이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한 아이를 갖다가 그 반에 데려옵니다. 그 반에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는 숙제를 잘 해오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아이가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가 그 잘못을 지금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상에 지금 딱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다 이름 내는 그 나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 나라가 엉망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얼만큼 지혜가 지금 가능해 있는가, 얼만큼 어두고 캄캄한 그런 아주 지저분고 더러운 그런 땅인가, 이걸 드러내려고 상대적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말도 잘 듣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딱 집어던진다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세상의 그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좋게 죄송하지만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묵시적 의미라 이렇게 그 말을 해요. 묵시적 의미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말을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묵시적 의미 이런 걸 알아야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니까 뭐 또 그냥 아 그런 말이 있구나 일단 그렇게 듣고 그냥 그 지나가십시오. 어쨌든 그 묵시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존재다, 이런 뜻이.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예로 든 대로 선생님이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얼마 잘못되었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아이를 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묵시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올 때는 말씀 부린 아이들 대신 이 아이 잘 키워가지고 뭔가 공부 잘하고 유능한 아이로 해서 성공시키겠다, 너희들 10명 대신에 너희는 포기 10명 대신에 이 한 아이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의도는 너를 내가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10명이 넘는 말씀 부르는데 10명이 얼마큼 잘못되었는가 네가 좀 들어가서 좀 얘들 좀 고발 좀 해라는 거예요. 좀 아르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뭘 가르칩니까? 너는 너만큼은 숙제를 잘 해와라. 빼먹지 말고 숙제 잘 해오고 수업 시간 되면 제 장치지 마라. 이런 규칙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걸 정해줘가지고 아이가 그걸 잘 지켜야만이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장난 맞는 것도 아니고 구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 죄가 드러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의 잘못된 걸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발해라고 데려왔다. 이걸 가지고 묵시적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참 모든 시각은 뭐냐면 내 성공입니다. 내 한몸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 다 의도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백성의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지금 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땅의 지혜를 드러내는 전혀 뭔가 다른 의도로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묵시적인 의미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대로 그 사람들 잘해가지고 세상 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숙제 잘해오라, 말씀 부리지 마라. 그런데도 이 한 아이가 다른 10명과 똑같이 어울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은 정신과 같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들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숙제를 하는 게 재밌고 노는 게 재밌습니까? 뭐 우리 다 같은 뭐 학교 다녔지만 다녀봤잖아요. 숙제 잘하는 건 재밌는 아이가 없습니다. 숙제 없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숙제하는 게 뭔가 좀 캥기거든요. 다른 사람 다 노는데 근데 같이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스카웃받았다. 특별히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다. 그런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아이는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아이와 똑같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지금까지만 이해하시고 교회를 생각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왜 교회를 남겨놨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발해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의 묵시적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의 반대말은 역사란 말입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와 죄송합니다. 묵시의 반대말은 역사란 의미예요. 역사. 이게 묵시적 의미 반대말은 역사적 의미라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 역사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걸 갖다가 역사 세계란 말이에요. 역사 세계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발전되는 거, 열심히 돈 벌기 노력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능력인 사람이 대우받는 거, 힘 있는 사람이 행세하는 거, 이런 게 몽땅 다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의 모습이란 말이죠. 반대로 묵시 세계는 뭐냐면은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묵시세계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자는 역사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묵시세계를 살아가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묵시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 땅에 살아가면 똑같이 커지자, 돈 모으자, 큰 교회 짓자 이렇게 나가버린다면은 뭔가 묵시적인 의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지혜를 드러내라고 한 그 의미는 완전히 그냥 묵살해버리고 역사적 세상에 살아간 사람과 똑같이 이 땅의 시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너만큼은 내 말대로 해가지고 다른 아이 지혜를 드려야 했는데 그걸 팽개쳐버리고 역시 자기만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존재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는가 그 묵시적인 의미 그걸 잊어버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역사세계 이 땅에서 굳건히 설령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과 똑같이 놀고 있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힘 얻으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방지에까지 살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세상 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 몽땅한다고 세상 죄가 드러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구제를 안다면은 교회만 구제한다면은 교회가 구제함으로써 세상 죄가 드러나죠. 왜? 구제 안 한 죄가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그 칭찬합시다. 그 방송 보세요. 교회가 부끄러울 만큼 참 좋은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 도와주려고 자기는 밥 먹을 때 김치하고 양파 한쪽 그것만 놓고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반찬과 맡겨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이 땅인데 교회가 구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죄 하면서 세상이 벌벌 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구제냐? 큰일 치고 나올 거예요. 너희들 남 도우려고 반찬 김치 먹고 살아봤나?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세상 죄가 안 드러납니다. 좋은 일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그래서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교회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는가,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죠. 일곱 교회에 쓴 편지. 근데 왜 일곱 교회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편지 한다고 하는데 그때 아시아에 이 일곱 개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일곱 교회, 일곱 교회만 택해서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뭐냐면은 일곱이란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에도 일곱이라는 숫자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천지창조가 다 맞춰진 날, 그게 일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 다 포함해서 한 날이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이걸 빼버린 것은 6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기 6일은 마귀 숫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걸 빼버리고 단지 인간이 해가 인간이 기뻐하겠다 이런 의도의 의미가 6이에요 6. 6을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가리켜 7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할 일은 죄를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죄를 묻는 것이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지 뭔가 우리를 잘되게 도와주려고 복을 주려고 개입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우리한테 복줄로 개입했던 것은 하나님 몰라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에 의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 복줄로 개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 죄를 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담에게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 죄를 묻는 때까지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계속 죄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마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죄를 물어요. 그 의미가 바로 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죄를 묻는다는 거죠. 그게 일곱 교회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개입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죄를 묻겠다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 세상죄를 묻는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뭐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존재할 때에 그 교회가 세상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은속교회라는 이 단체가 은속교회가 단지 인간 집단이 아니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단지 인간의 종교단체로만 그렇게 전락될 것이냐, 그게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냐 이걸 물을 때 뭘 봐야 하냐면은 예배당 크다, 사람 많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겠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모습은 5절에 나오죠. 5절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났다는 건 우리 똑같이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뒤에서 계속 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사람들, 그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이긴 자가 누군지 합니까? 이긴 자, 승리자가 누군지 합니까? 죽음을 당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게 묵시색이 희한한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힘 있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높이 군림하는 사람, 이게 이기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이기는 대로 등장한 사람은 힘없이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게 이긴 자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그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게 되고 세상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4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일곱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곱 명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명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교회와 예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로 가도록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목요일 요한복음 공부할 때 성령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떠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조상도 믿지 말고 이스라엘 혈통도 믿지 말고 주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예수가 자기를 믿으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의 피를 아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냐? 그것은 오직 주만 믿으라고 소리치는 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주만 믿으라고 소리치는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만 믿으라고 소리치면서도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주를 위해서보다도 세상 성공을 더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요 예수께만 관심 두기를 싫어하는 분은 제발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외침으로써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런 겁니다. 뭐냐, 주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눌러 앉은 채 나 좀 세상에서 잘 살게나 두둑은 누러진다면은 그게 과연 주의 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피의 흔적이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 역할을 보지 못한다면 똑같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봐주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뭔가 교회 열심 때문에 봐줄 생각이 있었다면 애당초 이스라엘도 봐줘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도 열심히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예수님 봐줘야 돼.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다면 오늘날 교회도요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은석교회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가 아니고 은석교회를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멸망시키겠죠. 마지막 때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를 아시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게 뭐 그 예수님이 뭐 옛날 창세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그 헬라의 알파벳 맨 처음과 나중 글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나 나중 오실 예수님이나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동일한 생각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이나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마음이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하나님이나 장차 오실 예수님이 교회를 멸망시킬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있고 나중도 있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처음에 한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에서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룬다는 의미의 전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신약에 하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이라면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은 오늘날 교회의 멸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인자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한번 세우신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하면서 좋은 분 생각하지 마.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정 독사샤시가 이렇게 말하실 만큼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무시하고 쥐어버리는 그런 자를 향해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제발 이런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잘 살길 바돈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미안한 마음을 좀 갖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는가 이걸 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피의 흔적을 드러내기보다도 내 마음 잘 살길 바돈되는 거 이게 얼마나 죄스럽고 미안한 것인가. 제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느긋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참 무운적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육지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다. 신자는 신자 자기를 위해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나라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움받았는데 정작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건 전혀 우리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를 존재한다면 그건 분명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집단 지나지를 않아요. 이건 심한 말이 아니죠. 제가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연합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원수인데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과 낄낄도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면 원수죠, 만나면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죽인 그 세상을 내가 원수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7절에 보면은 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자가 예수를 본다 말하죠. 그때 그 모든 자 속에는 예수를 찌른 자도 함께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도 함께 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찔렀는가 그게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묵시세계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미리 보고 살자는 겁니다. 장차 예수를 미리 보고 살자는 거예요. 미리 보고 산다는 것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누가 주를 찔렀는지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안다면은 그 주를 찌른 그 죄에 내가 연합하겠습니까? 주를 찌른 원수와 내가 함께 살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찌른 자를 미리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를 찌른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그 주님을 찌른 세상의 사고방식이 보여질 때마다 그걸 미워하는 거죠. 철저히 미워하면서 그런 애를 갖다가 들고 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죄인인데 이런 애를 불쌍히 이겨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장차 올 주를 갖다 미리 보고 사는 것이고 예수의 피 흔적을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가 주를 죽였는지 과연 뭐가 주를 찔렀는지 이걸 저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사람 이 땅을 사랑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찌른 이 이상의 사고방식과 연합버린 것입니다. 원수와 함께 사는 우스운 일이 교회에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힘을 좋아하고 힘을 모으면서 약재를 무시한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주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주님이 지렴 다 드러나요. 아 이게 바로 주를 찌른 것이었구나. 근데 그때가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를 찔렸으면서 찌른 걸 모르고 살아갈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을 찌른 죄라는 것. 이걸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주를 찔렀는가. 왜 이 땅에 왜 예수가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이걸 아는 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걸 알고 거금해 주고 살아갈 때 그 교회 똑같이 주와 함께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는 거 그게 요한 계시록에서 승리자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은속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힘을 갖다 얻고 그 힘을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흔적 그것만 안고 살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예요. 뭐가 예수를 찔렀는가 예수가 뭐에 죽었는가 그걸 밝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 원수로 삼고 미워하는 그러한 각오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은서교회도 똑같이 멸망의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바로하시고 우리가 항상 교회로 서 있는가 항상 묵시의 세계 속에서 주님 다오실 때 모든 자가 주를 보시는 모습을 미리 보면서 이 땅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에 충실한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떨 때 교회다운 것인가 이걸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걸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교회다운 모습 존재하는가 우리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안고 고난의 흔적을 안고 있는 교회 그 피 흔적을 안고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교회 이것이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겠습니다. 세상이 힘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길을 원하오니 성령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밀어붙여 주시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는 진실된 교회의 모습을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